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들어가기 전에 속보 하나 처리하고 가야겠네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조금 전 한 6시 30분 것 같네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고 입국과 동시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지금 체포가 된 거죠. 좀 네. 올려주십시오. 내용 좀 올려주십시오. 체포가 됐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라고 하면 지난 국정농단 당시 그러니까 2017년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테스크포스 그 TF를 구성해서 문건 작성하도록 유도한 거 아니냐. 바로 그렇게 지목됐던 인물이죠.
그때 수사를 했었는데 그 조현천 요 전 기무사령관이 이제 핵심 인물이다라고 지목이 됐었는데 그때 미국으로 도피를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기소 중지가 됐었고 수사가 그다음에 흐지부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예.
5년 만에 자진 귀국 형식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서울 서부지검에서 수사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 뭐 집회 이런 것들이 커지면 계엄령으로 뭘 동원해서 어떻게 한다 이 문건을 작성했던 그 사람.
네, 그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귀국을 했고 5년 만입니다. 귀국을 했고 바로 체포가 됐다는 속보 전해드리면서 자세한 뒷이야기가 더 들어오면은 방송 중에라도 알려드리죠. 자, 첫 번째 뉴스 뭡니까?
핵 버튼까지 위기의 한반도.
핵 버튼. 핵무기 개발하는 북한에서 실제로 뭐 핵 쏘는 버튼이 등장한 건가요?
정확히는 핵 방화쇠라는 표현을 썼어요. 노동신문에 어제 나왔던 건데 이제 뭐 핵무기 생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발사까지 뭐 방화쇠만 당기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원화됐다. 뭐 김정은이 버튼만 누르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과시했던 표현입니다. 동시에 최근에 했던 훈련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500m 상공에서 모의 핵탄두를 폭발시켰다라고 하는데
예.
그 위력이 한 20킬로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위력인가요?
도심에서 서울시청 위에서 썼다고 그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예.
12만 명이 사망한다. 그리고 30만 명이 다친다. 요 정도 위력이라고 해요.
30만 명.
예. 그리고 북한에서 전술 핵탄두 실물까지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예.
여기 이제 가장 또 화제가 됐었는데 김정은이 그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러 갔을 때 그때 사진이에요. 전술 핵탄두랑 미사일을 이렇게 시찰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거든요. 지금 저기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저게 핵탄두군요.
네, 사진에서만 예. 나온 핵탄두가 최소한 10기 정도가 됐고요. 핵탄두 이름은 저 김정은 뒤에 그 화산 31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예, 그 화산 31이라는 이름이 어제 같이 공개가 됐고요.
예.
그 뒤에 보시면 화산 31 장착 핵탄두들이라고 자세히 보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화산 31을 어떤 미사일에 장착해서 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테큼스, 초대형 방사포, 미니 SLBM 등등등 한 8가지 투발 수단을 같이 여기에 묶어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다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할 때 썼던 것들이잖아요. 의미는 한반도 전역에 우리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핵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걸 과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목되는 게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요 사진 보여주고 마는 게 아니라 7차 핵실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빌드업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에도 저렇게 핵탄두 사진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 길게는 6개월. 짧게는 바로 며칠 후에 핵실험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 군 당국의 정보도요, 첩보도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사나흘 정도 안에 할 수 있게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셨습니다. 이렇게 핵탄두를 김정은이 바로 옆에 서서 보고 있는 사진, 보고받고 있는 그 실물 사진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네, 일단 전술 핵탄두라고 하면은 소형화가 이제
그렇죠.
특징이죠. 그래서 아무 때나 어느 곳이나 이제 근처에는 한반도 주변에 다 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뭐 기타 등등에서 요 주변에 좀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합참에서는 그러면 북한이 핵탄두가 소형화, 그러니까 소형화 경량화에 이제 성공했느냐. 이게 200kg 이하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거기까지 성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은 알 수 없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용이다, 과시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 클수록 위협적인 거 아니야? 그게 어려운 기술 아니야?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핵은 작게 만들수록 작은데 위력은 어마어마하게 만들수록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뭐 작게는 뭐 핵 배낭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더 어려운 거죠. 네, 이제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예전에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2017년에 6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수시간 전에 핵실험 한 3, 4시간 전에 핵탄두 공개하고 3, 4시간 후에 바로 핵실험했거든요.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월에 4차 핵실험 실시하고 3월에 핵탄두 사진 공개하고 네. 9월에 다시 5차 핵실험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안에 이제 핵실험이 유력하다라는 거고 지금 그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 원내대표군요. 네. 이제 막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우리도 나토식 핵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거를 의제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도 같이 핵을 무장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정부가 갈 가능성 이런 뭐 이제 추진할 가능 그걸 미국이 이제 동의할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걱정이네요. 아, 뭐 요 문제 이를 조금 더 덧붙일 이야기가 있나요? 김관영 기자 없습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죠.
양곡법 거부권 수순.
네,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 예상대로 씁니까?
네, 그런 수순으로 보입니다. 어제 대통령이요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당부에 따라서 오늘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댑니다. 네.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고요. 이게 한덕수 총리 주재로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음흠. 결론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랑 정한근 농림부 장관도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이죠. 거부권을 네. 건의를 했고요. 뭐 이제 아마 이거 이 거부권 건의한 거랑 또 당정 협의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명분을 쌓고 그렇게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는 게 전체적인 중론입니다.
사실은 농민들 사이에서도 아이 이게 지원해 준다니까 무조건 좋아 이런 분위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안 된다, 걱정된다라는 의견도 꽤 많고 하지만 당장은 도움 될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거부권 쓸 수 있을 것인가? 농심 생각해서 농민 뭐 이런 표 생각하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수석 에디터?
지금 그 어제 그 국무회의를 또 공개를 했어요. 모두 발언을 공개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은 네. 뭐 북한 인권 법안 뭐 이거를 이제 공개하겠다. 그건 이제 앞에 이제 북한과 관련된 건데 여기에서 건전 재정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건전재정을 꼭 해야 된다. 지금 나라빚이 많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당정 협의를 해가지고 모든 정책을 한 라인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어제의 모두 발언의 기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당정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당에서는 지금 이거 반대해야 된다. 이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미 건의를 추경호 장관부터 해가지고 다 건의를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당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거는 말씀하셨다시피 농민단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왜 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쌀농사 안 짓는 데에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농사 짓는 데에서는 대체로 찬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꼭 불리하지만은 않다라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요즘 탄핵이란 말이 너무 자주 나오듯이 이 거부권이란 말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게 거부권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써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올라오고 그거를 거부권을 웬만하면 행사 안 하고 이게 관례였는데 거부권이 언제 대통령 거부권이 있었냐면 2016년 5월에 국회법 개정안 이거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급냉했습니다. 전국에 급냉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제 완전히 상해서. 근데 지금 이미 정부와 여야 관계는 더 나쁠 수 이미 너무 나빠서 더 나쁠 수는 없어서 그거를 이제 고려를 굳이 막 할 필요도 없다 이 정도 상황이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그리고 민주당은 다시 법안을 똑같은 법을 올리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법을 예. 조금 바꿔가지고 또 올릴 가능성, 또 거부권.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간호법 등등해서 지금 연달아서 지금 민주당이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네. 줄줄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야가 더 좋은 어떤 합리적인 안을 찾을 수는 없는가 참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야 한다는 농민들이나 이거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농민들이나 다 일리가 있거든요. 그럼 뭔가 접점을 찾아서 거부권 행사하고 또 뭐 본회의 직회부하고 이런 거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 대목인 건데 저도 그래서 여야에 어제 두루 취재를 해봤어요. 도대체 뭐 하셨냐 그동안 좀 해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양쪽에 물었는데 예. 다들 하는 말이 이게 지금 너무 예민한 게 단순히 양국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회부, 그러니까 예.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법안의 이제 1호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의료법, 간호법
다 뭐 기다리고 있죠. 줄줄이 노란동포, 다른 법들
다 있으니까 예. 어떤 그런 힘겨루기 차원에서 지금 이뤄지는 거고 이 프레임이 입법 독주냐 아니면 불통 정부냐 이런 프레임이 다음 총선 때까지 가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더 몇날 며칠 밤새워서라도 토론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사실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줄줄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다만 양국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요.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보완책들을 세울 수 있을지를 여야에서 각각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오늘 당정을 하는 거고 야당 같은 경우에도 다른 보완 입법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는 지금 그 작업들을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저출산이 직접 챙긴 대통령.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줄여서 저고위 이렇게 부르더군요. 저고위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주재하는 게 7년 만이라면서요.
네, 원래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사실상 직접 참석 안 하고 어느 정도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주재했던 게 2015년 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거 그 이후에 지금 7년 만이고요.
이 저고위는 언제 만들어진 건가 찾아봤더니 한 20년 됐더라고요.
네, 근데 예. 우리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취임 첫 해에 위원장들이랑 같이 출범식 겸 간담회 했던 거 한 번 한 거 이외에는 뭐 참석을 안 했었고요. 어제 나온 대책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초점이 새로운 정책을 이제 막 공개하는 대신에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정책을 보완 수정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가구들 이제 좀 대상으로 육아휴직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직장인 절반이 제대로 못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거를 이제 직원들이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대책이 좀 나왔고요. 전담 신고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업주를 처벌할 방침까지 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하는 거 그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이렇게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잖아요.
네.
현행은 초등 2학년까지로 그 지원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걸 초등 6학년, 그러니까 만 12세까지 상향을 하고요.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36개월, 3년까지 최대로 했을 때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주당 15시간에서 한 35시간까지 줄여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 한 3년을 그렇게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좋아요.
네.
좋은데 문제는 현실성 같아요. 이게 공무원이 아닌 이상 사기업에서 저 한 3년 동안 주당 15시간만 근무할게요. 이러면 오케이. 이럴 회사가 얼마나 될 것이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현실화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설명이 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윤석열 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뭐 재탕이다 이런 지적들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 고민하시는 저고위 분들의 고민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이게 뭐 확실한 게 있다면 벌써 했겠죠. 20년 동안. 쉽진 않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조금 더 현실성, 조금 더 획기적인 건 없었을까를 더 좀 물어보게 되는데 오늘 2부에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출연합니다. 제가 그분께 김관일 기자가 지금 소개한 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목조목 질문해보겠습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예, 짧게 말씀드리면 예.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뭐 0세부터 18세까지 월 100만 원씩 주네 뭐 이거 아직 뭐 정책적으로 무르익지 않았지만은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지금 반영이 된 건지 좀 그것도 의문이고
어제는 없었어요.
예, 어제는 예.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어제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여성, 경제활동 등등 이게 모든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케임브리지대 장하중 교수가 책 출간 때문에 한국 와서 인터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산율 걱정하는 정부가 주 69시간제를 꺼내다니 경악스럽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모순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거에 진짜 초점을 맞추고 특단의 대책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2부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요 어제 그 안들을 만든 담당자와 함께 실무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